사랑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의 차이는 큽니다.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와 또 방치되고 자란 아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이 자라면서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 연구팀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뇌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뇌사진을 찍어볼 때에 어린아이의 겉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사랑받은 아이의 뇌는 사이즈가 조금 크고 밝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밝은데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색깔이 조금 어둡고 또 어두운 부분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뇌 성장도 느리다고 하고 이 불행이 방치될 경우에 어른이 되어서 범죄를 범할 이런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실직과 대인관계, 공격 성향이 안 좋은 일들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의 삶에서 성인이 되어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언어폭행과 아동학대받은 아이들은요, 이 미래의 뇌에서 즐거움과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즐거움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서 많이 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말해주는 이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사랑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은 우리의 전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데 있어서 이 사랑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큰가, 전부라 하여도 과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굉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나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또 예언하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또 내가 뭐 아는 지식이 많고 이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이 없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크리스찬은 뭔가, 아무리 자신의 영성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의 업적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사랑은 머스트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성이라 하는 것은요, 체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어디에서 자라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가?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사랑 체험을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1:1 성경 공부도 하고요, 제자 훈련도 하고, 우리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중요합니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다 하면요,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는 누구 닮았는지 잘 모릅니다. 태어날 때 보면요, 누구 닮았지? 뭐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요, 좀 듣기 좋으라고 합니다. 아, 얘는 아빠 꼭 닮았다고. 제가 보니까 닮은 데 하나도 없는데 아빠 꼭 닮았다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닮아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쁩니다. 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격과 성품도 이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를 낳아주신,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게 아닌가. 교회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주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 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2장에, 2장부터 쭉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일곱 교회들이 칭찬받을 것과 또 꾸중 듣는 것, 책망 듣는 것을 이렇게 쭉 기록하는데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괜찮은 교회였어요. 이 기록된 걸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제 에베소 교회 칭찬을 하는데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제 이게 이단인지 제대로 가르치는지 아닌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있는 교회였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 듣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 듣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촛대를 옮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교회의 모든 역할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그런다는 것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니 하나님에게는 이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보니까 율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고 시달려요. 그거 보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해서 너 그렇게 힘들게 믿냐?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라고 세계명을 주십니다. 세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요것만 잘하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너의 삶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가 제자 공부 다 마쳤다고, 내가 모든 훈련 과정 다 마쳤다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한다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덩어리야 됩니다. 사랑덩어리, 여기 가도 사랑, 저기 가도 사랑.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 잘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수준, 이 수준의 사랑을 잘 하시고 계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줄 만한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용서하려고 했는데 나타나서 보니까 용서할 짓은 안 하고 또 그냥 미운 짓만이에요.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결단을 내렸는데 아, 눈앞에 보이니까 아, 저 사람 좀 안 보였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좀 안 보게. 그런 사람들 외면하고 사시겠습니까? 피해 다니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은요 가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에는 조금 좀 부족해도 다른 곳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할 테니까 요거 잘 못하는 거 하나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조금 좀 감해요. 여기서 잘했으니까 요건 잘 못했어도 조금 좀 봐주세요.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요 사랑이 전부라 여기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사랑 때문에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 못해도요 사랑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것에 좀 부족하여도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면요 그것은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사랑을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그 자리에서 나는 안 됩니다 라는 이 우리의 시인과 고백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God, I can't do it.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나의 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죄 어떻게 할 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그곳에서부터 관계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사랑에만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기 너무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오호라. 참으로 한탄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사랑 예수님의 그 기준에 사랑을 하기에는 아니올시다라는 걸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가서 사랑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순서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가서 사랑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와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나타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려는데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와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맛에 감동을 받다 보니 내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care or be killed,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이런 경쟁심에 참 이 분노와 또 보복과 복수 이런 것에 익숙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이 반응이 그냥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 맛봤습니다. 오, so good. 너무 하나님 사랑 멋집니다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습니까? 뷔페집 갔다 왔다고 일주일 굶습니까? 끼니마다 먹지 않습니까? 왜? 먹어야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복용하지 않으면요 병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시인인 월트 위트먼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의사가 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처방을 하였지만 사람에게 제일 좋은 처방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휘트먼도 크게 공감하면서 물었습니다. 만일 사랑이라는 약을 투약하였는데 다 잘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그때 두 배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걱정하죠. 사랑이 메말라가고 차별이 너무 심해지고 폭력과 인간의 참이 곱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 결핍증에 걸려서 나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 사랑이 목말라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먼저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 같은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뭐 어디 방이 있어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방 해서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다 나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10절에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감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멋지게 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셨죠. 그 친구로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말씀하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친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하나님급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통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급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본 성도들은요 이제 그 맛을 나눠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무 조건부입니다. 조건이 따릅니다. 부부 사이도 보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줘야만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라는 이런 좀 부부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도 너희가 사랑스럽게 굴어야 사랑해주겠다라는 이런 부모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좀 그냥 막 혼내고 막 그런 세상 거물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리스토텔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을 받는다.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기준을 두셨는가?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세리도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뭡니까? 조건이 달리지 않은 무조건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진짜 좀 그래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뭐 그냥 에이 해보자 하고 그냥 하면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 저 사람은 상종하기 싫고 저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래요.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부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는 사람에게 그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요, 눌려서 막 그냥 갑갑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있어요. 송장 위에 올려놔도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부담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도저히 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냥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주님 너무 내가 감사하고 그 사랑 나도 배우기 원합니다. 나도 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습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세 번 물은 이유는요, 예수님,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번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예수님 아시잖아요. 나 사랑합니다. 왜 또 묻습니까? 사랑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먹이래요. 숙제를 주십니다. 미션을 주십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뭐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시 오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족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안 보이던 아빠가 매일 보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모습이 돼야죠.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십니다. 교회를 주십니다. 여기는 훈련소예요. 사랑을 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나눕니다.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뭐 조금 좀 한 단계 떨어진 이웃들, 믿음의 가족들과 합니다. 이제 여기서 훈련받고 해야 할 일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만 자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밖에서 자라야지. 뭐 집안에서 새는 박이 밖에서도 샌다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사랑하게 되면 밖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는 잘 못하고 밖에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집안에서 잘해야 돼요, 먼저. 어떤 분들 보면요, 뭐 너무 교회 와서 사랑스럽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인자하고 이 성품을 봐도 믿음을 봐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아내에게 물어볼 때에, 자녀들에게 물어볼 때에, 아, 좋으시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아주 뭐 인자하고 아우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럴 때 네, 너무 좋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죠. 밖에서만, 집에서만 저기 좀 잘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는 가증된 삶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친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친구는 누구입니까?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친구는 항상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실 때에는 우리와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친구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사랑에서 오는 것이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멋지게 만드는 것은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를 멋지게 만들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서 막 올바른 메시지를 외치고 막 이래 정죄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담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왜 부담이 느껴지는지 아세요?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부담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안에 들어오세요.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라, 묵상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혼자 잘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그 자리로 초대하시니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구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